오늘 특송이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다 의도되고 계획된 오페라였다는 거 다 눈치채셨죠? 무대 전체를 쓰는 그런 오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참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수 있게 일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박찬희 형제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밤에 아마 한 뭐 11시인가 12시인가까지 이제 일하시고 또 새벽에 나가시고 하는 그런 생활을 좀 몇 개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표현 중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주제로 여러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시각들이 있지요. 당신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각자가 대답하는 바가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공자님에게 한다면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겠죠? 어질게 살아라. 어질인 자. 또 예정진해야 된다. 예의 할 때 그 예정진하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군자가 되어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고로 인생은 괴로운 것인데, 그렇죠? 괴로울 고자,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인생에 대한 집착에 있으니까 그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즉 욕심이나 탐욕 이런 집착을 버리세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수행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서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세요. 이게 해탈이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플라톤에게 묻는다면 진리를 추구하며 사세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잊어버렸지만 모든 현상의 원형인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깨달음이 있는 그 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 국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라는 것이죠. 쾌락.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이 곧 악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참 이 사람들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의 그 기성의 그 질서나 가치나 권위,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그 무한한 불안과 절망감, 그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이 뉴에이지는 실제로는 전혀 뉴에이지가 아니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름이 포장돼서 나온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아우르는 운동인데 이 사람들에게 인생을 물으면 당신 속에 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신의식을 일깨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열심히 사십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성실하게 사십시다, 또는 착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아니면 소박하지만 모두가 다 개인의 꿈이 있을 터이니 꿈을 쫓아서 꿈을 펼치며 사십시다, 아니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소신껏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가 뭐 일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생의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사용설명서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사면 다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용설명서를 동봉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 대답을 하려면 성경이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조금 감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절대 기준, 절대 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지요. 절대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무한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백 사람이 있으면 백 개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이 있으면 만 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좌표가 다 다르니까, 제시하는 그 목표가 다 다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고 또 옆에 사람은 집착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과 기존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철저히 허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인생 못 산다고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내 마음껏 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남 눈치를 보고 살아라.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에 복잡한 길을 가는 그러한 운전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길치 중에 한 사람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속담에 좀 잘 따르는 우리 선인들의 그 지혜의 말씀에 잘 따르는 그 경향이 있어서 그 이제 아는 길도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종종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이게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내비게이션도 없이 모르는 길을 복잡한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야 될 때면은 참 정말 긴장이 됩니다. 근데 또 혼자 갈 때는 그나마 덜해요. 뭐 혼자 그냥 이렇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무안하지 않은데 옆에 누구를 태우고 가면 참 이게 참 무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불안과 불확실 또 잘못된 확신 여기가 분명히 맞을 거야 이러고 갔는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헤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두 번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대변하는 구절이죠. 왕은 무엇입니까? 절대자지요.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좌표입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다 자기 눈에 오른 것,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 그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사실 이제 평범한 말씀이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만한 말씀이지만 제가 드리는 것은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인생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엔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지 알았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별들도 다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절대 좌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딴 길로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뭐 범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딴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딴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있어도 몰라서 길을 헤매는 일은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계속해서 매순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 죄성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를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살이를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우리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 길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그네의 순례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가는 길의 중간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를 같이 썼는데 순례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막연한 심성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순례자 그러면 아, 그 사람 구도자, 순례자래 이렇게 하면 뭔가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 자, 외국에서 온 사람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것이 이제 그 순례자라는 그런 단어고 이 나그네와 순례자 이 단어는 방랑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방랑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땅으로부터 도망해서 네가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제 세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바지 상표였던 것 같아요. 방랑자 베가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바지 이 상표 중에 베가본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방랑자예요. 그런데 이 방랑자의 삶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랑자는 그야말로 방황하는 자예요. 저주받은 삶 가운데 방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더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세상을 통과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순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는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소속이 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임을 자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현 세상에 정착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방랑하지 않으면서 하늘 왕국을 향해서 걷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를 성경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경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순례길 말고도 또 경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저희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이라고 믿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7절부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해야 할 태도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이건 이제 아까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경주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 마라톤 이런 거 이제 하고 나서 우승자가 그 월계관을 받지 않습니까? 월계수 잎으로 된 그 관을 이 썩을 것이죠.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는 하나의 경주인데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그 정해진 코스를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을 받도록 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를 이제 싸움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된 본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는 나그네의 순례길이기도 하면서 경주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흠정역에서 우리말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파이팅 이걸 싸움이라고 번역했고 또 컨플릭트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싸움이라고 번역했고 컨텐션 이것도 싸움이라고 번역했고 warfare 뭐 전쟁이라고도 번역되는 이것도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즉시로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구원받았으면 뭔가 좀 이제 편안하게 그동안 이제 힘들었으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싸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일종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대단히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밖에는 싸움이 있었다. 파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다 그런 의미보다는 밖에 누군가가 막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는 어떤 두려움과 막닥 엎드려야만 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사도 바울 자신만 싸우고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모든 싸움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러한 영적 싸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아, 정말 큰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그 싸움,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있다더라,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싸움, 그러한 동일한 싸움이,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 동일한 싸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싸움이라고 했는데, 또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쟁에는 당연히 아군과 적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전쟁하면은 그 돈키호테지요, 그렇죠? 우린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이, 구체적인 적이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큰 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 즉 그리스도인의 적은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런데 이 죄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조금 넓혀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죄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마귀.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 할 때에는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와 싸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 내 육신, 옛 육신, 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싸움의 이 대적은 죄인데, 이 죄가 구체적으로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마귀와 또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과 또 그 죄를 탐닉하는, 죄에 끌려가는 내 육신, 내 옛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우리는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즉 마귀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자신과 또 그 마귀가 내는 그 관계들,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정사나 권능이나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나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것들은 전부 영적인 존재의 계급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영들, 천사들은 영이라 그랬어요. 몸이 없는 영이에요. 근데 그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날개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는 그러한 스랍과 그룹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랍은 날개가 여섯 개입니다. 그렇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날개를 가진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 그런 존재들이 있고, 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날개가 넷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도 보면은 성소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로 묶여있는 방이고 캄캄하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도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를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덮고 있는 네 겹의 그 지붕에 해당하는 네 겹의 그 천, 그 중에 가장 안쪽 천에도 그룹의 형상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양쪽에도 순금으로 쳐서 날개를 마주보게 만들어 놓은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존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정사들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가 있고, 권능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가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 불리는 이 마귀와 또 그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학생 같으면 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고 뭐 학원 가고 그러다 집에 오고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 또 직장인들은 직장 나가고 이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아이 보고 가정일 하고 하는 이러한 삶들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의 대적이 이러한 마귀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철학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뭐 있지도 않은, 무슨 뭐 맨날 그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뭐 귀신과 다투는 사람들이야.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얽매여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명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걸 눈치채는 순간부터 인간이 마귀에 대해서 이제 이 가드를 이렇게 치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가려져 있던 이런 것들이 제껴져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귀는 여전히 이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그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인데 누구와 싸우냐? 첫 번째로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다. 마귀와 또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또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비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차지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수록 세상에 대한 사랑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개가 다 같이 100%, 세상에 대한 사랑 100%, 하나님께 대한 사랑 100%로 그렇게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읽고 이렇게 여러 번 접하더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소한 마음에라도 좀 찔려야 되는데 사실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한 어떤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랑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그 세상 안에 누려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갈 때 그 자유입장권 가지고 들어가서 탈 것들이 다 널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